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운 일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수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배운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나이 차이가 별로 되지 않는 인간 예수지만은 그러나 그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그들이 이해할 때에 그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부활의 목격자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 정도로 사람 속에는 이 불신앙의 뿌리 깊은 그런 수렁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셋째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교훈을 저들에게 주시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천사들을 주관하는 권세일 것입니다. 땅의 권세는 사람들을 주관하는 권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셔서 사탄과 악령들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셔서 지상에 계실 때 귀신들을 명하여 복종시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명령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귀신들에게 명령한다고 귀신이 듣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을 마치 영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귀신을 명령을 해서 나와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구원 문제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면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지 모르는 나는 아직도 깨달음도 없고 믿음은 도무지 없다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 요청한다면 주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주는 구원하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는 참 깨달음도 없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도 못해요. 지금 믿는다고 그랬다가 조금 어려우면 아예 관둔다 그렇게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의지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또 주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고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의 문제 중에 가장 깊은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고 그건 사실 덮여있지만은 그러나 양심, 자기 양심을 아는 깊은 마음 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사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예, 양심을 속이고 지은 그 죄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두렵고 떨리게 만들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죄 문제 해결을 받게 될 때 참 마음의 안정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짐을 덜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걸 지금 다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세례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 아이를 남자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표피를 자르는 할례,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또 제사 제도라고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제사 제도가 구약 성경 율법의 토라에 율법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또 성막 제도,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그 모든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또 절기들이 열 가지, 구약 성경에는 열 가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정결, 부정결 음식, 구약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상징적인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규례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시대가 되어서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모든 이런 의식법들, 이런 상징적인 규례들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례, 거룩한 상징적인 규례라고 하는, 거룩한 규례라고 부르는 성례라는 두 가지 규례입니다. 그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명령된 규례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천주교회는 일곱 가지 성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명령하는 것만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의 규례입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규례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주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그에게 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이며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세례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을 자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는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아,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잘 섬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저 바로 산다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부족이 많은 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예수를 믿은 줄 압니다. 인정하고 죄를 버리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기로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이 온 우주에 참 크신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사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신 모든 혜택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무지가 아닙니까? 가장 큰 불효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를 버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계명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본전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본전이면 자기 죄인 그대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회개치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주께로 와야 된다. 어떤 죄인이든지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못 믿는다. 그런 사람 없다. 죄가 크면 클수록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니 돌아와서 주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면 나같이 이렇게 완전히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주를 위해서 좀 남은 생애만큼은 바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게 될 것이니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세례받을 수 있고 또 믿음 믿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는 것이지요.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성경에 의거해서 확인하고 아 과연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증거한 자세한 증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 신약성경의 네 권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중 증거입니다. 두세 증인만 있어도 되는데 네 명의 증거가 있고 사도행전에 많은 증거들이 있고 사도의 서신들의 증거들이 있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지만 증인들의 증언, 피로 인쳐진 순교의 피로 인쳐진 증언의 책을 진지하게 내가 검토하고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공부반이라는 걸 발주하는데 참 부족하지만 그것은 조금 그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내용의 요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고 그것은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신이 성경을 좀 읽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고 믿는 자가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버리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 계명 중심으로 살겠다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만 믿겠다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 속량하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내가 감사히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그들이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세례는 목사가 물을 가지고 그 머리 위에 붓는 물을 이렇게 적시는 잠깐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세례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물은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씻음, 죄 씻음에 대한 상징과 확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에 물이 씻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는 줄 알지만은 주께서는 명령하기를 세례의 물을 뿌려 그것을 상징하고 확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상징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는 죄 씻음. 그래서 세례입니다. 씻는 예식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지만은 이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세례의 물이 상징해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 그 죄가 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복받기는 예 어려운 그 죄들을 주께서 씻으셨습니다. 세례의 물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듯이 확증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가 씻은 줄로 깨달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선주교회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중생의 은혜가 전달된다. 세례 중생론 그런 교훈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세례의 의식이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다시 말한 대로 반복하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의 상징이고 확증에 불과한 것이라 이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뇨 그 믿음이 당신을 자유케 하고 죄 씻음을 주고 내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뭐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또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뜻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오늘 본문의 명령에서 세례의 이름으로, 으로라고 하는 원어는 헬라말의 에이스,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왜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헬라말로 되어 있는 성경 헬라말로 되어 있으니까 헬라말로 표현할 때 안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느냐? 참 이상하다. 그렇게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라는 말은 연합의 개념을 가진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그것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거기에는 아예 합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은 똑같이 에이스라는 안으로라는 말을 말이죠.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시는. 무슨 말이냐면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미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나의 승천,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상징하고 확증하는 뜻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죄 씻음 받는다고 했습니다. 죄 씻음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네. 죄 씻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그 죄 씻음과 더불어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영광의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특권과 영광을 약속받게 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 100년 살다가 간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러고 막 그저 그렇게 보자에 바짝바짝 살다가 바쁘게만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을 이제 인생을 다 살았구나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허무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현재 죽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생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장 복된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요한일서 성경에 보면 사도요한이 말하기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노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영생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보화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100년의 삶은 허무하게 끝나지만은 100년의 삶 넘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다. 세례에서 예수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이 부수적인 의미는 그러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확증하는, 상징해서 죄 씻음을 상징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상징할 뿐 아니라 그것을 확증하는, 도장을 꽝 치듯이 마음으로 이미 믿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세례 의식을 통해서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고 모든 회중 앞에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확증하는, 확인하는, 도장을 한번 꽝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복된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두 번째 좀 생각하십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거룩한 교례는 첫째는 세례고 둘째는 성찬이다.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이 성찬을 행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잔도 행하라고, 예,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에는 행하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성례는 주께 성찬식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떡을 가지고 그 식사죠. 그 당시의 식사입니다. 그 당시의 식사는 빵을 먹고 또 포도즙은 음료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이나 뭐 이렇게 찌개나 국을 먹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징적인 하나의 물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찢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포도즙은 피를 상징했습니다. 딱 상징이 맞았습니다. 포도주가 피같이 보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 행해서 나의 고난, 나의 속죄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 특권이요, 복이고 또 의무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님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는 주님이 아니고 뭐 친구다 혹은 저 이웃집 아저씨다 그렇게 생각하면 몰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주의 명령대로 세례를 겸손히 받고 또 성찬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서 아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나는 이 손으로 내 마음의 정욕으로 내 생각으로 악을 많이 행한 나인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이 손의 못을 박혀서 거기서 고통을 느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주님은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발은 악한 대로 많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서 악을 행했는데 주님은 나의 발을 대신하여 못을 박히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즙 쬐끔 포도즙 예, 저 마트에서 파는 포도즙이시면은 그를 막으면서 이거는 주님의 피입니다. 예,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예, 이것은 주님의 몸이고 피입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피라고 생각하면 내가 들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불을 붙는 그런 예, 음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 확증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마치 주님은 성찬식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하시듯이 인자의 살을 먹고 우리는 식인종입니까? 사람들이 이 말만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은 말의 상징적인 뜻, 영적인 뜻을 알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떡 조각을 조금 먹고 포도즙 잔을 조그만 잔을 그저 조금 마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의식에 참여한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주님의 속죄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속죄 신앙을 갖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을 것이다.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천국과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또 주께서 명하신 성찬에 너무 사모함으로 주여 나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생명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상에, 이 거룩한 성찬에, 거룩한 상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을 예, 말씀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참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의식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혹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지만은 다음 기회에, 다음 이제 봄이나 다음 가을에 꼭 세례받고 이 복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의 중요성을 좀 깨닫, 성례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대한 상징이며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이것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들은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만은, 그래서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께서 명하신 이 날을 나는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 참석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성례식 우리가를 거행하는 날에는 꼭 내가 그때는 와서 참여하겠다. 1년에 두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사모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성례의 중요성을 좀 증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며 주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